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곡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자리까지,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따라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 빛이 그야말로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걸림돌을 놓고 우리가 하는 일을 오늘 기도에서도 고백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못하게 하지만 천지간에 이 가을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어내는 이 위기, 이 어려움을 마침내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 앞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시작, 이 시선은 여전히 야곱이 죽은 그 침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그 침상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장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낳은 열두 아들들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고백 과 약속을 다 전한 후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약속과 언약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삶은 한 줌의 열매를 낳고 거둔 씨앗과 같은 삶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열매는 그야말로 한 줌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의 인생은 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활동은 이 땅에 심겨온 씨앗과 그 씨앗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로 볼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심기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한알 그대로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이 역사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 겨자씨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실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꺾일 수 없는 생명은 겨자씨와 같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때 너희 안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는 누구?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땅에 한 작은 겨자씨와 같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시와 심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끄는 그 자리까지 가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이자 또 씨앗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그 씨앗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1절을 보면 이 요셉이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숨을 거두자 야곱 위에 굽히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위에 떨어지듯, 아버지 위에 떨어지듯 그를 아버지를 그렇게 안고 그리고 울고 입맞춥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매우 냉정한 사람이고, 그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국의 그큰 일을, 제국의 그 정치를 빈틈없이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을 안고 울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앞에 인생을 정말 갈망과 함께 살았던 아버지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아버지, 형보다 간발의 찰로 늦게 태어났기에 장자권을 갖지 못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려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아버지, 자기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외할아버지 삼촌 외할아버지 라반의 그꾀 때문에 큰어머니와 먼저 결혼하게 됐고,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 자기가 죽었을까봐 죽은 줄 알고 그 깊은 슬픔에 빠졌다가, 그러나 자기가 살았던 것을 알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지팡이에 몸을 기대어 그러나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그 아버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 그 같이 살았기에 그 튼실했던 아버지의 팔과 그 팔뚝이 어느새 가늘어졌고, 그 형형했던 눈빛이 이제 쓰러지고 아무 말 없이 깃털같이 가볍게 누인 그 아버지를 안은 그 요셉의 그 눈물에는 그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그 깊은 사랑이 다시 확인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볼수 없을 거라는 그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함께 나눌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을 다시 못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요셉이 그렇게 그의 아버지를 안고 울고 그의 입 맞추는 이 장면에서, 그의 그 깊은 슬픔에서 오히려 그가 얼마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었던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닻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닻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할 때, 하나님과 이 분명하게 화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 가족과의 관계를, 거칠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그 사랑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제자들은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경험했고,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그 이후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요셉은 그의 그 깊은 슬픔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가 그렇게 묶였던 사랑의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그 튼실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정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사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을 때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저는 이 뒤에 이어지는 언급을 통해서 죽음이 과정이구나. 오늘 사실 읽었던 이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의 장례식, 이렇게 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다만 의사들이 어떤 순간에 9시 28분 28초 뭐 몇 초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뭐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죽음은 일정의 과정입니다. 오늘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쭉 겪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인간이 죽으면 그 죽음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와 함께 삶을 살았던 가족들이 어떠한지가 그 죽음을 겪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진짜 튼실한 사랑으로 묶인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대개 그 장례를 치를 때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이 장면에 보면 그 수종두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그 향으로 처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하는 매장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방식, 즉 애굽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삶을, 죽고 난 이후에도 삶의 자리가 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 집이 육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잘 보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코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뇌를 녹여내고, 그리고 왼편 가슴을 열어가지고 우리 몸의 장기를 싹 꺼내서 폐는 폐대로, 뭐 장은 장대로 이렇게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은 몸 안에 놔뒀다 그래요. 이 심장의 무게가 그가 살았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트륨이라는 이 천연 소금의 깊이 이제 이 사람을 재두어서 우리 몸에 진액이 빠져서 이렇게 이 건조시키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송진을 잘 바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장을 처리하는 방법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내장을 몸 안에 넣기도 했다 그러는데, 몸을 다시 꿰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헝겊 붕대로 감고 다시 송진을 바르고 해서 이 몸이 썩지 않도록, 그리고 향내가 나도록 그 처리하는 과정이 한 40일 정도 걸린 거예요. 그 방식대로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주검을, 육신을 그렇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염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70일을 애곡했다고 했는데, 이때의 70일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40일에 시신을 그렇게 이제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 이후에 70일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왕이 죽었을 때 왕을 위하여 애도하는 기간이 보통 72일이었기 때문에, 왕이 아닌 이 야곱을 위하여 애도하는 기간이 40일 더하기 70일 하면 11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70일은 40일 동안의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을 포함한 70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수기 20장이나 신명기 34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동안 곡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그를 향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을 더하는 그 애곡하는 기간을 합쳐서 70일의 애도 기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 동시에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히브리 사람의 아버지인데 왕의 애도 기간에 버금가는 만큼의 애도 기간을 가졌다는 것은 당대의 야곱의 죽음이 그 애굽에 미쳤던 그 파장을 우리로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고백들을 보면 이 애도 기간과 이 준비 기간이, 애도 기간이 끝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기별을 보냅니다. 요셉이 그 바로에게 직접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그 주검을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일종의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왕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기별하기를, 그 요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저로 맹세하게 하기를, 내가 죽거든 나로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묻히게 해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서 아버지를 거기에 장례 지내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내게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7절 이후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는데 이때 이 장례 다닙니다. 장례 행렬, 옛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금 기록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7절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지금 야곱과 함께 그가 장례 지내는 장례 단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갑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장입니다. 국장. 바로의 모든 신료들이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그 기병과 병거들이 호위합니다. 히브리 출신의 사브낫 바네아 총리가 그가 어떻게 애굽을 구원했고 그가 어떻게 바로의 신임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그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증언이죠. 요셉이 애굽 땅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의 증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만민이 만국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의 모든 백성, 이방인들이 그의 왕이 죽은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애도하는 그를 존숭하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을 교회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세상 가운데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씨앗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 만국이 복을 받게 되는 이 현실은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요셉의 현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이 마이크로코스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 안에 이 온 우주를 품는 헤아림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이 만물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합당하게 다 누리도록 그의 앞에서 흠도 어떤 구겨짐도 없이 완벽하게 충만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각자의 분량대로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량대로 우리에게 복과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 복과 부르심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국이 이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죽음과 그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존중을 받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식으로 그의 몸을 처리했어요. 그가 죽었는데 그 집안의 장례식을 애굽의 모든 민족,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는 장례식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증언해 보니까 그가 아다 타작마당에 가서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보내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다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더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 이것은 물줄기가 흘러나옴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고통, 애통 이런 뜻이 있고 미츠라임, 이것이 그 애굽을 히브리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미츠라임, 애굽의 큰 애통이라고 그 땅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애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그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애굽식으로 그의 시신을 처리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장례를 치르고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애통했는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보이는 정도로 그들은 애굽 땅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존경도 받아요?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봐줘요? 인정해줘요? 그것도 높이 인정해줘요?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야곱,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내장지로 삼은 것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기가 좋지만 충분히 인정받고 살지만 그것이 마지막 머물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한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분부한 대로, 아버지가 말한 그 곳까지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씀대로 말한 데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홉은 다 옳은데 마지막 열은 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몰라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한두 개쯤 내 생각으로 바꾸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은, 아버지의 그 말씀은 이거를 잘 몰라.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섞는 것은 일부분을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는 내가 옳다고 자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내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애굽에서 충분히 살만했어요. 애굽의 그 좋은 위대한 화려한 정말 웅장한 압도적인 무덤을 짓고 거기에 애굽식으로 장사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초라하고 작은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모시는 겁니다. 말씀한 데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듭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그 집,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다가 다 그 집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들을 치료하시고 새벽이 되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아갔어요. 쫓아가면서 그 예수님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저는 그 이 그 심정을 보면 지금 온 갈릴리가 예수님을 좇고 있고 이제 이 마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우리 사역 본부를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여기다가 우리 사역 본부를 세우고 이제 왕성하게 좀 일을 해봅시다 라는 심정이 거기 있는 것 같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데 아니야. 내가 여기 온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끄는 곳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야.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정말 세상에 어떤 빛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빛과 함께 거룩한 흰옷을 입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없는 가운데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머물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제자들이 좀 모자란 지지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지 못하는 그 현실,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겟세마네 앞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마침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루소서라고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가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막벨라 굴 약속의 자리까지 말씀이 이끄는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너무 만족할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체된 우리 베이직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지금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떨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이 이끄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가잖아요. 가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더라도 보내십니다.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12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개척한 교회가 제자들에게 이제 우즈벡 형제들 자매들에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다가 잡히면 이제 고초를 당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교회를 정말 아주 번듯하게 졌어요. 한 이 정도 크기인데 이 정도 높지는 않지만 그 거기도 지하를 파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에서 정말 막 우즈벡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찬송가의 밝은 분위기에 깨끗한 분위기에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사는 삶의 환경과 너무 다르니까. 아침에 오면 밥 먹고 저녁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느 날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음향 장비, 기계 다 압수해가고 우리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못 모이는데 제자들이 흩어져서 못 모이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가정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교회가 가정교회들이 개척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흥황했을 때 하나님은 큰 핍박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코로나 이 19, 이 COVID-19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못 모이게 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이면서 말씀이 이끄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려는 우리를 하나님이 흔드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이끄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게 순종해요. 거기 내 생각 조금이라도 섞으면 그 나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은 어떤 굴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의 땅을 소유한 거는 그 한 자락 자기 그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값을 넉넉히 주고 그걸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자기가 그 매장지로 가서 죽어 묻힌다는 뜻은 그가 언약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 죽음 이후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 못한 채로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 약속에 머물러 죽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다림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믿음 가운데 그 언약 속에 자기 삶을 위탁하고 죽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틀려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전취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씨름을 하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처럼 사는 것도 의미 있고 보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면에서 더 큰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문들은 선할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에겐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린 알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에겐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 장례식이 끝나고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말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시작이 누구를 시작을 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해 굽으려 그가 아버지를 안고 울고 입 맞추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호상꾼과 더불어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요셉인 거죠.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요셉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그 크기와 규모는 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요셉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셉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 상황을 요셉을 통해서 바라보셔요. 그리고 그 요셉이 말씀대로 약속의 자리까지 가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머뭇거리면 성령께서 힘을 내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심겨진 보내진 그곳에서 야곱처럼 다음 주에는 요셉이 죽는 걸 볼 텐데 요셉처럼 약속을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 죽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야곱이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막벨라 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 언약의 자리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해야 되는 그 언약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언약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베이직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이삭처럼 밀알처럼 씨알로 생명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썩어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우리 베이직 교회의 언약의 자리 그게 어디냐고요. 우리가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요셉처럼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왕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나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내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내가 사는 이곳에 요셉으로 세우신다면, 하나님 저로 그 삶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이제 약속을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 죽고 마침내 말씀대로 순종했던 우리 앞에 살았던 신앙의 증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막연한 희망으로 막연한 바람으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된 부르심이라는 것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약속에 따라 살고 약속에 따라 죽고 약속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시는,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오늘 우리에게 그 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코로나보다 더 크신, 아니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광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